청취자님들, 우리가 보통 그 시민권이라고 하면 되게 명확하고 물리적인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막 내 국적을 증명하는 여권의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세금을 납부하는 정부나 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지?
맞아요. 딱 그거예요. 눈에 보이고 서류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경계가 있잖아요.
그 어느 나라의 법과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지, 또 그 국가로부터 내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아주 명확해지는 개념이죠. 소속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정체성도 단순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발 딛고 몸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현실이랑 우리의 진짜 소속이 서로 다르면 어떨까요?
그거 참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몸은 분명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가 따라야 하는 법이나 규칙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것이라면 말이죠. 이게 그냥 이중국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두 세계에 동시에 발을 걸치고 살아간다는 건데 이거 엄청난 딜레마를 가져올 텐데요.
확실히 엄청난 내적 갈등을 유발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매튜 S. 하몬 박사님의 강의 자료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깊은 심층 탐구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요. 그냥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의 도덕적 지침을 주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거든요.
오, 그럼 어떤 건가요?
오히려 우리가 도대체 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면에 있는 아주 깊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파고드는 텍스트입니다.
아, 그 일상에서 세상의 압박이랑 내면의 신념이 쾅 충돌할 때 오는 그 팽팽한 긴장감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님들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뼛속 깊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겪는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갈등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 어떻게 약간 어이없게도 선물이라는 역설적인 형태로 다가오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복잡한 텍스트를 해부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조적인 전제요?
네, 하몬 박사님은 본문을 무작정 파고들기 전에 이 특정 구절들이 바울이 쓴 편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먼저 봐야 한다고 강조하시거든요.
아, 저도 자료 보니까 그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4장 3절까지가 막 무슨 거대한 문학적 덩어리처럼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던데요. 이걸 뭐 봉투 구조나 인클루지오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부르죠.
근데 솔직히 이런 신학적 용어들은 너무 딱딱해서 확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걸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영화의 서사 구조를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오, 영화요?
네, 그 오프닝 씬에서 주인공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사건이 빵 터지고 영화 중반부에서 주인공이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 클라이맥스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엔딩 씬에 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주인공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오프닝과 엔딩이 비슷한 배경을 공유하면서 영화 전체를 감싸고 있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깨달음의 순간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비유하자면 위아래 덮여있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고기 패티가 진짜 핵심이라는 거군요.
네, 완벽한 비유네요. 고대 문학에서는 이걸 교차대구법이라는 대칭 구조로 자주 표현했어요. A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C를 땀 던져주고 다시 B를 거쳐 A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와, 여기서 하몬 박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셨잖아요. 그 연못에 던진 돌 비유요. 저 이 시각적 이미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구조적 핵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보다 더 완벽한 은유는 찾기 힘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고요하고 잔잔한 연못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에 아주 무거운 돌을 쿵 하고 던지는 거죠.
네, 돌이 수면에 닿는 순간 콰장창 하면서 가장 큰 물보라가 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물결이 가장자리로 쫙 퍼져나가잖아요. 하몬 박사님은 편지의 정중앙, 아까 말한 그 샌드위치의 패티에 해당하는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 찬가가 바로 그 연못에 던져진 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가 가장 무거운 진리의 돌인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1장 27절은 뭔가요?
바로 그 거대한 돌이 떨어지면서 만들어낸 첫 번째 물결에 해당합니다. 중심에 있는 돌, 즉 그리스도의 완벽한 낮아짐과 순종이라는 그 본보기가 편지 전체를 지탱하는 신학적 중심축이거든요.
아, 거기서부터 뻗어나온 거군요.
네,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첫 번째 파동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즉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 연못 중앙에 던져진 돌이 없다면
아, 당연히 물결도 일어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모범이 빠진다면 바울이 요구하는 어떤 윤리적 지침도 그저 공허한 도덕주의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첫 번째 물결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틀어 바울이 처음으로 던지는 명령이라는 점이에요. 바울이 그전까지는 감옥에 갇힌 자기 상황이나 뭐 인사말만 막 늘어놓다가 여기서 갑자기 태세를 딱 전환해서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맞아요. 바로 그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선택한 단어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폴리티우스테거든요.
폴리티우스테.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 정치, 그러니까 폴리틱스가 바로 여기서 파생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혹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특정한 국가나 체제의 시민으로서 살아라. 즉 너희가 속한 나라의 헌법과 규례에 맞게 공적인 삶을 살아내라 하는 아주 정치적이고 도발적인 단어인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보통 식민지라고 하면 막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사실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뿜뿜하는 도시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죠.
그럼 바울이 시민으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아, 로마 제국의 더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표면적인 단어만 보면 뭐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빌립보라는 도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바울의 의도가 얼마나 체제 전복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어땠길래요?
그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로마 본토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누리는 아주 특권층이었죠.
아, 금수저 같은 거였네요.
네. 하지만 정작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대다수는 그런 로마 시민권이 없는 평범한 현지인들이나 노예,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헐, 그럼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란 건 진짜 닿을 수 없는 신분 상승의 꿈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억압하는 거대한 벽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아, 듣고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왜 그렇게 전개됐는지 확 이해가 되네요.
어떤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처음 가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옷이 다 찢기고 피가 나도록 매를 맞았는데 다음날 관리들이 대충 그냥 풀어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제야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하고 때려 이러면서 완전 밥상을 엎어버리잖아요.
네,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전 어릴 때 그 성경 읽으면서 아니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렇게 훌륭한 프리패스가 있으면 맞기 전에 빨리 꺼낼 것이지 왜 실컷 다 맞고 나서 뒷북을 치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엄청 아팠을 텐데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하먼 박사님의 통찰력 있게 짚어낸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 순간에 시민권을 늦게 꺼내든 것은 결국 타이밍을 놓쳐서가 아니었어요. 고도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의도적이라고요?
네. 빌립보에 있는 대다수의 신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장 꺼낼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방패가 없었잖아요.
와, 세상에.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 시민권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교인들의 처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군요.
맞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맞을 수 있고 무방비하게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네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연대를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물리적인 로마 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은 거예요.
아, 시선을 돌려놨다.
너희 눈앞에 있는 저 로마 시민권이 대단해 보이지?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시민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와, 소름이 쫙 돋네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쾅 못을 박는 게 바로 이 거대한 서사의 연장선이었군요.
네, 바로 그 흐름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로마 시민이 로마법을 따르는 것처럼요. 하몬 박사님은 이 대목에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저 이 비유가 참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네, 현대에 오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축소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이나 뭐 과거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아주 단편적인 뉴스로만 치부되곤 하죠.
맞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하몬 박사님은 복음이 지금 당장 우리의 매일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이자 살아있는 헌법이라고 분석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시민인 우리의 경제활동이나 인간관계, 심지어 시간 사용 같은 모든 삶의 방식이 그 헌법에 조율되어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 그 헌법을 현실에서 매일 지킨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잖아요. 내 몸은 이 타락한 세상에 있고 당장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데 말이죠. 바울도 분명히 이 긴장감을 알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 없든 굳게 서라고 강보한 거겠죠.
네, 바울이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고 굳이 언급한 데에는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은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눈앞에 권위자나 감시자가 있을 때만 법을 지키는 그런 얄팍한 시민의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 이거 완전 공감 가능돼요. 지금 차를 몰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마일인 구역인데 한 75마일로 신나게 달리고 있다고 쳐보죠. 음악 막 빵빵하게 틀고요.
아, 맞아요. 그런 상황 많죠.
그런데 저 멀리 커브길을 도는 순간 수풀 사이에 숨어있는 고속도로 경찰차의 반사 스티커가 번쩍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오른발이 이미 브레이크를 콱 밟고 있잖아요.
하하, 네. 등에서는 식은땀이 쫙 흐르고요.
네, 진짜 심장이 철렁하죠.
감시의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거실에서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천사 같던 아이들이 부모님이 외출하는 현관문 소리가 딱 나자마자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죠.
아, 찔리네요. 맞아요. 근데 바울이 요구하는 시민의식은 경찰차가 안 보일 때도, 룸미러에 번쩍이는 경광등이 없을 때도 60마일이라는 규율을 스스로 지켜내는 거네요. 하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그렇게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굳게 선다는 것을 단지 내 멘탈을 강화하는 개인의 의지력 싸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몬 박사님은 이 굳게 선다는 개념을 미식 축구의 오펜시브 라인에 비유하셨어요.
아, 그 쿼터백을 보호하려고 거구의 선수들이 팔을 꽉 걸고 무슨 하나의 거대한 고기벽을 만드는 그 장면이요? 상대방 수비수들이 황소처럼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걸 버텨내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딱 와닿더라고요.
네, 방어선이 무너지면 팀 전체가 박살나듯이 공동체가 어깨를 걸고 버텨야 한다는 아주 탁월한 은유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요?
네, 27절 후반부를 자세히 보시면 한 성령 안에서 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번역본은 이걸 단순히 한 마음으로 연대하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하몬 박사님은 문맥상 이것이 명백히 성령을 가리킨다고 짚어냅니다.
아, 그러니까 팔을 걸고 버티는 우리들 사이사이에 그냥 인간의 팀워크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힘이 강력한 접착제처럼 결속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기독교,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는 나홀로 신앙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나홀로 신앙이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곁에 두고 나 혼자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프라이빗한 관계만 유지하면 신앙생활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번거롭게 남의 삶에 개입하거나 내 약한 삶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겁니다.
아, 진짜 팩트 폭력이네요. 엄청 찔립니다. 솔직히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막 상처받기도 하고 감정 소모도 심해서 피곤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 편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바울의 신학에서 그런 식의 나홀로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몬 박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들으셨던 아주 인상 깊은 설교 하나를 소개하시는데요. 히브리서 강의 설교였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내가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세요였다고 합니다.
와, 내가 천국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제목만 들어도 엄청난 울림이 있네요. 내 구원은 나 혼자 잘나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유혹에 흔들리고 무너지려 할 때 나를 꽉 붙잡아주고 헌법을 다시 상기시켜줄 네가 필요하다는 절규처럼 들려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삶에 개입해서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켜줘야 해요. 오펜시브 라인에서 단 한 명이라도 아, 난 오늘 좀 피곤하니까 대충 버틸게 하고 비켜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구멍으로 상대방 덩치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쿼터백이 짓밟히겠죠. 끔찍하네요.
공동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팔을 걸고 뭉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거친 현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거스르는 거대한 문화적, 사회적 압박이 항상 우리를 뚫고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도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바울이 28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군요.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마도 로마의 황제 숭배나 이방 신전의 제의에 참여하기를 강요하는 그 지역사회의 주류 세력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 밖에 나면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죠.
저 여기서 바울이 쓴 놀라지 말라는 단어의 어원이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이게 그냥 어머 깜짝이야 이 수준의 놀람이 아니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터의 말들이 급도로 예민해져서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된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냄새가 진동하고 사방에서 칼과 방패가 부딪히는 굉음이 터지는 혼돈의 전쟁터입니다. 겁에 질린 전투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앞발을 막 허공에 휘저으면서 주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이죠.
와, 막 주변 상황이 너무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울 때 우리 내면 상태가 딱 저렇지 않나요? 이성적인 판단은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든 일단 살아남아야겠다는 본능만 남아서 미친 듯이 날뛰는 그 겁먹은 말 같은 상태요.
네, 그 공포를 바울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술 더 뜹니다. 우리를 진정시켜주기는커녕 훨씬 더 받아들이기 힘든 폭탄 발언을 던져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선물은 믿음입니다. 이건 뭐 쌍수 들고 환영이죠. 박수 칠 일이에요.
네, 누구나 바라는 선물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선물이 무려 고난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로 묶일 수 없는 두 단어, 선물과 고난을 나란히 병치시킨 겁니다.
아, 막 진짜 솔직히 좀 어이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청취자분들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크리스마스 아침이에요. 트리 아래 놓인 첫 번째 선물 상자를 신나게 뜯었는데 평소에 진짜 갖고 싶었던 최신형 태블릿 PC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겠네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이 최고네요 하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죠. 기분 엄청 좋게 두 번째 상자를 딱 뜯었는데 웬걸요. 색깔도 누리끼리 하고 사이즈도 안 맞고 심지어 재질도 까끌까끌해서 입으면 온몸이 가려울 것 같은 엄청 촌스러운 스웨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누가 봐도 입기 싫은 최악의 옷이죠.
근데 준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억지로 썩소를 지으면서 하하 참 따뜻해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하는 그 심정. 바울이 고난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게 딱 이 짜간인가요? 도대체 이 까끌까끌한 촌스러운 스웨터가 어떻게 선물이 됩니까?
아주 뼈 있는 비유네요. 사실 누구도 고난이라는 스웨터를 다진해서 입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원 박사님은 고난이 왜 본질적으로 은혜로운 선물일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치밀하게 분석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 삶의 초점을 진짜 중요한 것에 강제로 맞춰주는 강력한 렌즈 역할을 합니다.
렌즈요? 시력을 교정해 준다는 뜻인가요?
네, 박사님이 언급하신 한 흥미로운 심리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삶을 관찰해 본 겁니다.
시한부 판정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사람들은 자신의 남은 시간이 불과 몇 개월밖에 없다는 그 끔찍한 현실, 즉 극한의 고난을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자잘한 걱정거리들, 주식계좌의 수익률이나 남들의 시선, 또 직장에서의 승진 같은 것들을 순식간에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립니다.
아, 그렇겠네요. 지금 진짜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맞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이나 삶의 궁극적인 의미 같은 가장 본질적인 것에만 100% 집중하게 되죠.
확 와닿네요. 군더더기가 싹 사라지는군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기적적으로 병에 차도가 생겨서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 깨달음을 간직하고 성자처럼 살지 않을까요?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전처럼 남과 비교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 분노하는 그 산만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란 영물은 어쩔 수가 없네요. 위기가 사라지면 렌즈도 다시 탁해진다는 거군요.
네, 고난이라는 위기가 닥쳐야만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그 불순물들을 가지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보물로 여기는지, 우리의 심장이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만천하에 폭로해버립니다.
폭로 테스트 같은 거네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누구나 평온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척 흉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진짜 국적을 증명하는 거죠.
아,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아무리 쓰라리고 아플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시력을 교정하고 진짜 소속을 확인시켜주는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고난이 단순한 형벌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와, 고난이 무슨 재수 없는 불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엑스레이 같은 거였네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왕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왕이 먼저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에도 동참해야 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연못에 던져진 돌이 만들어낸 물결이니까요.
자, 이제 이 깊은 논의를 우리 삶의 현실로 끌어와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 보면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타락한 땅을 살아간다는 건 절대 혼자 안전한 골방에 숨어서 성경책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어요.
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쇠기를 박은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감정 소모가 심해서 막 너무 피곤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이라는 그 공동체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어깨를 꽉 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서로의 삶을 복음이라는 헌법에 맞추어 조율해 나가는 피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네, 경찰차의 경광등이 던쩍이든 말든 언제나 60마일의 룰을 지켜내는 오펜시브 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촌스럽고 까칠한 스웨터 같은 고난이 내 삶에 불쑥 배달되었을 때 그 전쟁터의 겁먹은 말처럼 통제력을 잃고 날뛰는 대신에 내 삶의 군더더기를 깎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돋보기로 삼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탐구를 함께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만약 고난과 위기가 시한부 판정처럼 우리 삶의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렌즈라면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거대한 고난의 폭풍이 닥치기 전에 이 평온하고 때로는 지루한 오늘 하루 속에서 어떻게 그 선명한 영적 초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 고난이라는 렌즈가 강제로 씌워지기 전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복음이라는 헌법에 비추어 자신의 우선순위를 맹렬하게 재정립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가져야 할 특권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네. 주머니 속의 여권은 물리적 세상을 가리키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할 진짜 조국은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굳건하게 연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멈추지 않고 질문하며 더 깊은 곳을 향해 가시는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과 영혼을 깨우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